우리 몸의 속량,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사형 당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메시지 속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이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 부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상 장차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를 이미 성취한 것으로 실현한 것으로 믿었더랬습니다. 죽은 자의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번개가 치면 천둥 소리가 곧 들리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 나를 포함하여 온 만물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말고 로마 제국 식민 통치자 눈에는 그 제자들의 주장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타나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징계했습니까? 징계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빌라도나 시저에게 나타나서 복수했습니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활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나타난 환상, 꿈, 추론, 형용할 수 없는 무엇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무덤을 비우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자신들과 대화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인간 예수, 사람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발전으로 부활은 설명이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설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부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묘사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문장들이 다스림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통치. 자, 이러한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이제 가져야 되는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일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그 고난 혹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크리스찬이 받은 소명은 고난은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다. 같이 오는 것이다. 그 명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의 두 사례를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2절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바울은 힘차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겪은 고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썼는데요.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위에 부분은 파란색, 아래 부분은 까만색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부활과 관련해 우리의 크리스천 그 신앙에 관련하여 파란 부분은 구원, 은혜를 강조하고 그 밑에 까만 부분은 뭡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환난과 궁핍, 매맞음, 갇힘,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같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 바울의 생각인데 모순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새 창조가 이미 도래했다는 구원과 이후에 겪어야 할 고난이라는 주장 사이에 명백한 긴장이에요. 교회가 시대와 시대 사이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바울이 확신하는 결과입니다. 시대와 시대 사이의 시대, 겹쳤다는 그 시대가 둘이 있어요. 현 시점도 제가 시대라고 했습니다. 말장난을 제가 한 거예요. Living ages between two ages. 그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시대가 만난다. 충돌하는 거죠. 두 시대가 만나는 그 지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이에요. 단순한 의미로 믿음을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믿음은 보이니까 그게 증거가 되니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보지 않아도 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인데 영광과 고난이 뒤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자, 영광은 어디에 속합니까? 앞으로 있을 그 영광이에요. 고난은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적으로 물려받았던 고난이죠. 영광과 고난 둘이 섞여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세길교회 교인들의 존재 혹은 삶,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비전을 보여줄까요? 본문 로마서 8장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의 8장은 뭐 간단하지 않지만 좀 제가 요약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령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령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주제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두 시대 사이에 끼어있는 이 시대를 사는데 바울의 생각이 약간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17절 그 윗부분은 반토막은 파란 글자로 써놨어요. 그 밑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 밑에는 전부 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구원이 어떻고 영광이 어떻고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혹은 육신의 지배를 받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로마서 8장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이라이트 한 거 보십시오. 19절에 고대한다고 그랬죠. 21절에 바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2절에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영어 설교 제목이 Groaning Inward. 내 속에서 탄식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기다립니다. 바라고 기다리고 참고 탄식하고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 몸의 속량을 받기 위해서죠. 우리 몸의 속량,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몸하고 육신 사실 같지 않습니까? 조금 달라요. 헬라적인 발상이에요. 몸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 사르코스는 인간의 죄성을 표현합니다. The nature of sin. 이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려는 인간의 경향을 가리키며 이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상반됩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이 죄성을 대표는 할 수 있지만 물질적 세계나 인간의 몸이 본질적으로 악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악한 경향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몸,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지만 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성령을 통해 의해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폭넓게 적용합니다. 광범위한 맥락이 있다는 것이죠. 몸은 종종 물리적 측면을 넘어서 사람의 삶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한 몸, 바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깊은 종교적 의미를 가진 비언어적 의식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예식에 참여하려면 몸을 씻어야죠. 예배를 위해 몸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영적인 준비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갖춰져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이데올로기라는 사상 있잖아요. 뭐 공산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그 몸에 우리는 배어 있어요. 아주 쉽게 영어로 표현하면 프린팅 돼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념과 가치의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보다 넓은 맥락에서 몸입니다. 단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신앙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아주 총체적인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몸 이 세 번 사용해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렇죠? 몸.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걸 지금 유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로마서에서 혹은 바울에게 있어서 구속은 구속이라는 말은 아까 속량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은 결국 육체적인 용어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저게 사도 바울이 애매모호하다고 그랬죠. 제가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총체적이고 사회적, 문화적, 우리 예배 의식까지, 우리의 신앙, 신념, 가치까지 다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우리 몸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표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굉장히 육체적이에요. 피지컬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모순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악하긴 해도 육체를 탈출하는 구속이라는 아이디어는 원래는 없어요. 우리 몸에서 나쁜 거, 더럽고 흉하고 악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나 도망가고 싶다. 그래서 나는 부활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몸, 조마토스라는 뜻이 원래는 아니에요. 아닌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피조물 전체를 속박되어 썩어짐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창조주의 마지막 행위, 부활, 마지막 행위를 바울은 열렬히 기다립니다. 구속되지 못한 피조물의 고통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나도 부활해야 되고 이 온 피조물도 부활해야 되면 나와 이 피조물과의 관계는 연대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신음한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신음하듯이 고통으로서도 연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혹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이라는 말을 쓰죠. 고통의 연대는 희망과 그 리얼리티 사이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자유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죠.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계속 바라는 희망 고문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 실존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시속말로 희망고문. 맞습니다. 우리도 희망고문 속에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훗날에 있을 마지막 구원과 부활을 지금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은 혹은 피조물은 만물은 기다리고 신음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바울 복음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부활입니다. 교회에 주는 권고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세길 교인들한테 이 정도의 위로의 말은 건넬 수 있겠습니다. 1, 2, 3, 4, 5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겐 부활이 여전히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게 오히려 정직한 표현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욕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자에게 우리는 관용해야 합니다. 고통과 기쁨은 함께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 역설적인 상태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은 현재 상황이 아무리 나빠 보일지라도 우리 세길교회가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교회의 갈등은 우주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공동체도 같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적대적인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대표선수로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겪었던 혹은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그런 종류의 반대를 경험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싸움은 육신을 좇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싸우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 행동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윤리적 실천을 더욱 고양시켜야 합니다. 세길교회는 사랑과 상호 섬김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주님의 날을 위한 공동체를 준비하고 계세요. 세길교회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순종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종말 혹은 심판을 협박의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오히려 세길교회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믿음과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는 피조물의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 현실에서 탈출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속량, 이것은 우리의 악한 몸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총체적이라는 것이죠. 홀리스틱. 비록 이 사도 바울의 그린 로마서가 이원론적인 헬라 세계의 사상, 또한 그 설계 특징상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길교회 신자들은 구속되지 못한 세상과 함께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신음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이 땅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연구해 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성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세길교회가 이러한 믿음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